안녕하세요. 아, 시계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너무 좋은 찬양을 또 세월호에 맞춰서 해주셔가지고 이 무거운 분위기를 제가 안고 가야 돼서 아, 부담이 많이 되네요.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은 당연히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오용되고 남용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예, 그거는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오늘 제가 산림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그리고 산림교회에 오게 된 경위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산림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미있다입니다. 저는 재미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언어 유희든 몸개그든 삶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도 즐겁게 하자, 유쾌하게 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우리 산림교회는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진 찍고 계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교우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유머는 다 장착을 하시고 예, 교회 오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재미가 제가 산림교회에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점 그리고 다시 유발된다는 점이 제가 산림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성경적인 그 해석에 대한 지적인 불균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우리 교우분들의 경험 또는 이런 조언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오병이의 말씀이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어떻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고 물고기를 이렇게 떼어주시는데 다시 이 떡이 자라나나? 그러면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막 이랬을 텐데, 근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지만, 그냥 단순히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 신앙의 상황에서 그냥 한낱 없어져야 할 의심이나, 부족한 믿음, 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이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매년 부활절, 성탄절 등을 통해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희의 지적인 불균형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또 동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또 지적인 불균형들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해소되고 유발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 산림교회를 끊지 못하고 계속 나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림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제 마음에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향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적인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힘을 모으는 교회, 생명과 인권을 옹호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민주적인 교회, 친밀한 공동체, 희망 있는 교회. 예, 인터넷에서 뽑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교회가 우리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산림교회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완벽한 신앙,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죄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죽어서도 천국이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엽적인 것이 지엽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완벽한 믿음이나 신앙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키워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믿음을 키워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고 그리고 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유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교회라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 산림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무겁네요. 이제 제가 산림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에서 다닌 이유보다도 더 궁금해하시고 저를 말씀 나누기에 세우기 위한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컥했습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까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산림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잃어버린 눈물을 찾아서 너무 기쁩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량에 왜 블랙박스 다 달아놓으셨죠? 블랙박스에 영상이 저장이 되는데 보통 용량이 한 4기가 정도에서 8기가 정도 됩니다. 촬영된 영상이 점차 쌓이다가 이제 용량 끝에 오면 처음에 저장된 영상이 지워지고 새로운 영상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이 이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용량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를 기준으로 우리 아내가 한 8기가 정도 된다면 저는 한 1기가 정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가 처음 만나서 했던 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와이프의 기억 속에는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저장될 때 일상적으로 노멀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네, 이제 사고가 나거나 충격을 감지하게 되면 특정한 상황에서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벤트라고 저장이 됩니다. 사람들도 사람들의 기억도 특별한 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 기억 속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이벤트에 대한 기록 또한 저희 아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는데 같이 찍혀있는 사람과 다른 기억을 가졌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저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을 빨리빨리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매우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기억들을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학습되어져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을 연속해서 경험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견뎌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지루한 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에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86년에 시골에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저를 받아주셨고요. 이제 산파가 와서는 탯줄을 잘라주는 일만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누나가 있는데 제 누나도 병원에서 났으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경기도 여주에 살았습니다. 정말 시골입니다. 그래서 86년생 치고는 이전 세대에서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골에서의 경험들을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뭐 학교를 가려면 당연히 30분 이상 걸어가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일 나가시는 경운기를 이렇게 몰래 쫓아가서 그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가는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터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선생님께서 매일 깜지를 쓰게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 가방에는 늘 우유 백딱지, 그리고 넓적한 돌, 그리고 공기, 팽이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끝난 뒤에도 저희 놀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이제 집에 가다가 물놀이를 즐겼고, 메뚜기를 잡으러 다녔고, 배고프면 수박, 무서리도 해먹고, 겨울이면 비료포대에 눈썰매를 타고, 겨울산에 올라서 올가미를 설치하고, 동물들을 잡아서 마을 할아버지들에게 이제 팔고, 그 돈으로 저희는 이제 맛있는 과자를, 초콜릿을 사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나이가 경험하기 좀, 어려운 경험들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대한 저의 감정은 행복함, 그리고 편안함,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 당시에 3세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누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시골이니까 3일장을 옛날 방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옆 동네로 재혼하여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괴로움에 이기지 못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나간, 제가 교회를 나간 때를 틈을 타서 이제 뒷동산에 올라서 이제 어머님이 떠나신 곳을 바라보며 이제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장면들이 얼마 없는 기억 속에, 저의 이벤트 기억 속에 그 장면들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왔던 것들, 그래서 아버님이 실려가는 것들, 뭐 염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우리네 아버지들이, 대다수의 아버지들이 그리하셨듯이,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면 그날은 온 집안이 비상이 됩니다. 뭐 결과는 다들 예상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맞지 않기 위해서 보일러실에 숨거나 옆집 권사님 댁에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어린 제가 이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그런 상황들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벌초하러 할머님을 모시고 이제 산소를 찾아 다닐 때 하시는 말씀이, 저 산이 우리 거였다. 수환이 거였는데. 저거 우리 거였는데. 그러시더니 어느새 그 둘러본 모든 산이 다 우리 거였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는 집에 일을 따로 봐주시는 뭐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었고, 아버지가 이제 도련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술을 좋아하니까 친척들이 큰 일이 있거나 돈이 필요할 때는 술 한 병 사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어주고, 그렇게 이제 점점 가세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이, 어릴 때의 상황과 커서의 상황이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의 입장도 한번 살펴보는데, 어머니의 입장도 정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할 즈음에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어머님의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86년생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66년생이십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린 나이에 예, 그 누나와 저를 낳으셨고, 시부모님도 모시고,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어머니의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던 촌놈이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어머님이 고향이 제주도였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집살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을 엄마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뭐 이런 사건들을 뒤로 하고, 근데 이 사건들이 한 3개월 안에 모두 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할머니와 저와 누나는 삼촌손에 이끌려서 성남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당시 삼촌은 화학 공장에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삼촌이 집에서 이제 쉬고 계실 때 뉴스에서 그 성남의 어떤 한 화학 공장이 불에 타고 있다라는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왜 슬픈 경험은 틀린 적이 없는지, 바로 삼촌의 공장이었습니다. IMF 시절이 그 시절과 이제 좀 맞물려서 90년대 후반으로 맞물려서 이제 방화를 비밀로 해서 공장을 폐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장이 일부러 불을 냈다고 하는 소리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실업자가 된 삼촌이 그 뒤로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동대문에서 이제 옷장사도 하지만 이제 뭐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이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만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으로 이사 온 후에 저랑 누나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제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각각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시골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따가 그냥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온 그 촌놈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활발하게 성격이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10월 정도에 그 전학을 왔으니까 10월, 11월, 12월까지만 다니면 저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중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3개월간의 왕따 생활을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중학교 2학년인 누나의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했었고, 그런 중학생이 가장이 갑작스럽게 와야 되는 사건의 경련 중에서 갑자기 바뀐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누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알았지만 누나가 이렇게 부적응 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삼촌이 한 명밖에 가르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누나에게 상고 진학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름 들으면 아 거기 하면 모든 성남 시민이 다 알 정도의 그냥 꼴통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낙인 찍혀져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또 삼촌과 누나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결국은 누나가 집을 나가게 되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대해서는 삼촌도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일용직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와 할머니가 남아서 생활하면서 가난하고 또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폐지를 주워서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되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쌀이랑 반찬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비까지도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냐면 마지막 학기에는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이제 삼촌이 이제 땡겨서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학비를 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낼 돈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는데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보름 정도 하면서 학비를 내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우 무겁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겪으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인가 뭐 할 엄두도 안 났고 그냥 살아가는 거, 사는 거, 숨쉬는 거 그리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당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집 바로 옆에. 목사님은 가장 친한 친구의 지금도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맹목적으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을 의심할 여유도 없었고 의심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군인 출신의 목사님은 순종과 복종 그리고 믿음 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 때 개 이름이 순종이 복종입니다. 예, 이렇게 순종과 복종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닥칠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슬퍼하시려고 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막 요셉은 형들이 막 팔아가지고 팔려가고 요셉은 뭐 자식 다 죽고 뭐 전 재산이 날라가고 저는 엄청 괴로운데 그 성경 속의 인물들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저를 요리조리 괴롭혔을까요? 그 당시에 의문들이 있고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믿음이라는 그 말로 일명 퉁 쳐버리고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면 의심이라는 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한 사람들의 성경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를 위로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그냥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버티고 그냥 살아남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학생부 예배, 주일 대예배, 예배, 기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수환이는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하신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전형적인 기복신앙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믿음이란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일로 축소되고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는 지엽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죄가 되었고 이런 죄의 어마어마한 유혹들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안 나오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친구들 안 도와주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에 항상 집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제 개인적인 그 학창시절의 상황과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그 신앙과 믿음 이것들이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시선을 굉장히 축소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몸과 마음이 자라가고 동시에 환경이 바뀌면서 점차 이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학을 천안으로 오게 된 것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을 가면서 신앙도 새로운 조금 이제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면서 그 신앙 공동체에 좀 몸을 담았었고 환경도 대학으로 좀 바뀌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지만 또 그 안에서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입대와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제가 이전에 살던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환경과 교회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상식선에서에 대한 의심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떠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떠나니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그 신앙의 여운이나 믿음으로 약간의 죄책감이 남았지만 그 어쨌든 공식적으로 비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실컷 욕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정말 이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천주교인과 또 결혼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뭐 성당에서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약인가를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천주교는 이단이다 라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천주교인과 그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결혼은 사실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저의 어떤 삶의 다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고민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교회 밖을 나와서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고민들을 혼자 풀어 나가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순간엔 좋았지만 평생 살아왔던 20몇 년의 생활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그 저와 비슷한 상황에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또 우연히 이렇게 한신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저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서 책도 소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책의 저자가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그 분의 책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느낌은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해석 방식과 그전에 알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방식에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 다른 방향성에 대해 그때 인지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갑자기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반전이 되게 슬프기도 했지만 또 슬프고 화난 일이었지만 반대로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여운이 있는 삶을 살다가 다른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 저 혼자가 아니라 아내랑 그 자녀들이 또 있는 상황에서 이미 천주교인과 결혼을 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주 우연치 않게, 아니 좋게도, 아주 운이 좋게도 우리 집 앞에 산림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한 번만 나가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정말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산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것이 처음에는 매우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산림교회까지 흘러져 왔다라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산림교회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산림교회에서 배우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한 신앙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가며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와 그리고 또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론은 앞으로도 잘 다니고 그리고 잘 배워서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